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을 하겠습니다.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야곱을 통해서 신앙이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을 제가 오늘까지 합치면 7번을 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담대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즉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뭐였냐면 담대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어느 정도로 담대했었는가를 이 바로 왕하고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게 자,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 이걸 확인해 볼 텐데요. 그 47장 7절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누가 앞으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왕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라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왕. 하도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참 못된 왕. 세상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최고로 나쁜 왕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러나 그 당시의 시대로 들어가면 바로 왕은 세계에서 최고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그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대통령과도 비교가 안 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최고봉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애굽 안에서만이 왕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그 앞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 왕.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야기의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애굽의 7년 기근이 시작이 되어서 온 세상이 기근에 시달려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애굽만이 먹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 야곱과 그의 모든 자식들도 다 애굽으로 들어와서 지금 누구 앞에 섰냐면 바로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제 형들과 아버지가 바로 왕 앞에 설 텐데 꼭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의 종들이라고. 바로 왕 앞에 설 때는 꼭 누구라고요? 당신의 종들이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바로 왕을 좋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한테 미움 털이 박히면 안 되니까 당신의 종들이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꼭 그 말을 먼저 하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서서 바로에게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인 나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 합니까?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하는 자세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한번 야곱의 아들들의 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47장 4절에 보면 야곱 형들이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태도를 보였어요.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그들이, 여긴 그들이란 것은 야곱의 형들이에요. 형들이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서 종들의 양떼,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죠.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종들, 종들, 종들 세 번이나 종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들을 최대한 낮추고 누굴 높인 겁니까? 바로 왕을 높였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형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야곱이 바로 왕 앞에 섰는데 다시 한번 47장 9절로 볼까요? 7절로 볼까요? 7, 8절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한 겁니까? 축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태도가 뭐냐면요, 바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야곱에게 너 나이가 얼마냐? 어떤 뉘앙스로 하는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자, 야곱의 아들들은 바로왕 앞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당신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하고 바로 다짜고짜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해줍니다. 축복을. 그 축복이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듯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너 나이가 얼마냐고. 자기 앞에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수가 밖에요. 감히 바로왕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누가 감히 축복을 해주겠습니까? 바로 입장에서는 그 야곱의 태도가 너무나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들었던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야곱이 담대했었다. 이렇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한 신앙인으로 이 바로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떳떳하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를 어떻게 해요? 축복한 야곱의 이 태도. 저는 여기에서 아, 신앙인의 담대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확인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 이야기의 맨 마지막 이 부분에 와가지고 담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야곱 인생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의 담대한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우리 모두 다 담대한 신앙을 갖고 싶은 게 맞습니다.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싶고 세상이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돈이 많아야만 당당해질 수 있는 이 세상, 권력을 쥐고 있어야만 당당해지는 이 세상, 많이 배워야만 당당해지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신앙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인생에서 확인하는 게 그의 담대한 신앙인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오늘 말씀의 키 본문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니다. 이 나이가 몇이냐고 하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 나이가 130. 이렇게만 말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답이 아주 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요. 130살이라도 많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됩니다. 내 조상,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짧은 대답이면 끝이 날 부분을 길게 표현했던 이 야곱의 모습에서 저는 여기서 두 가지의 뭐랄까요, 담대한 신앙이 만들어진 소스, 자원이 뭐였나,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 나이가 130인데요 내가 그동안에 어떠한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했고요. 다른 하나는요. 맨 마지막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어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왕 앞에서도 신앙적으로 꿋꿋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쫙 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런 담력,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그네 길이란 게 무엇이고 험악한 세월이란 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나그네 신앙이 있었습니다. 나그네 신앙. 그 나그네 신앙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년. 1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자기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그네였다고. 나그네였다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옛날에 들었던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을 하나 했어요. 볼까요? 인생은 나그네길. 벌써 아시네. 원래 제목은 인생은 나그네길이 아니에요.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예, 오, 장님 정확히 아시네요. 몇 년도에 지어진지 아십니까? 1966년도에 지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4년 전에 만들어진 그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최희준 선생님이잖아요. 저는 그 가사가 작사자가 썼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이 정처 없이라는 게 뭐예요? 나그네 인생이 정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머물만한, 계속해서 머물만한 처소가 없는 그런 흘러가는 인생이다. 이 말을 왜 사람들이 공감합니까? 살아보니까. 살아보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구나.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구나.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정처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삶을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밖에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노래가사지만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내용들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이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의 세월. 야곱도 쓰는 단어고요.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신약에서도 나그네라는 단어를 또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노래를 쓴 작사가가 기독교인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내용은 기독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비기독교적일 수도 있는 왜냐하면요 목적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고 어디로 흘러가고 정처 없이 흘러가고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죽음 앞에 있더라. 내용도 없어요. 목적지도 없어요. 이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야곱이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말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내 나이가 얼마 못 됐는데 내 열조, 내 조상이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하겠죠. 그들의 길도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저는 미치지 못하지만 똑같이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또 나를 비롯해서 우리의 길은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수생 그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내용과 야곱이 말했던 나그네 길과 비교해 본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나그네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것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은 단순히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냥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왔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46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야곱과 그 자녀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전부 다 이주,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곱이 마음에 약간의 뭔가 머뭇거림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이 말을 듣고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 나그네길이 130년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뭐 하수인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요, 정처 없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그냥 흘러갔습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가 야곱이 나그네라고 말한 것은 이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만 들어가면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나그네 길은 하나가 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다. 이걸 아는 신자로서 나그네 길이라고 해서 살아야 히브리서 저자가 했던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을 그대로 받아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3절에 앞에 11장 13절에 1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사라 이야기하고 이삭 이야기하고 야곱 이야기하면서 쭉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함께 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야곱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사라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끌고 갑니까? 어디 연결시킵니까? 그들이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가?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나그네로서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어디를 향하여 달려갔을까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뭘 찾는다고요?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본향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가요? 애굽 땅인가요? 이 세상 땅이 아니죠.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나는 죽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들어갈 걸 알고,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본향인 걸 알고 히브리서자가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인생을 들여보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나그네 길을 갔는데 그들은 본향을 찾아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다르고요,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길이었고, 우리는 그 본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걸 확신하고 몇 년을, 야곱은 몇 년을 살았다고요? 13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뒤에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에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 말을 할 당시에는 130세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나그네 길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큰 원천이었어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본향을 향해 달려간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본향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30년 살았다고 해서 여기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나를 고대하면서 지금은 여기에서 QAC에 살든 다른 지역에 살든 자기 집에 살든 렌트로 살든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이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더 연결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인데 두 번째는 연단받는 삶이란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길인데 무엇을 받아요? 단련을 받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7장 9절로 와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은 쭉 읽었으니까요. 그 뒤에 내가 어떠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험악한 세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몇 년을 사셨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땠습니까? 항상 평탄했습니까? 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육신으로 건강해서도 마음이 늘 힘들었던 분도 있고요. 마음은 늘 괜찮은데 육신이 병들, 육신이 너무 약해서 늘 고생하시는 분이 있고요. 제가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길러한 발의 증후군으로 지금 16년째 집에만 계십니다. 어느새 16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지금은 몸이 더 쇠약해지신 거예요. 집안에서는 걸어다닙니다. 근데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꼭 아버지께서 나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고 제 셋째 동생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2층에 사세요. 계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그거는 빌라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전에는 예전에는 자기 발로 뭘 붙잡고 내려갈 수 있었는데 전혀 발을 딛지를 못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셋째 동생이 업고 제 아버지를 1층까지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사람 몸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순간 약해져서 언제 어떻게 이 땅을 떠나야 될지 험악한 세월 큰 것 같은데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나는 평탄하게 살았어,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았어 하는 인생 없습니다. 야곱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요? 우리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야곱이 어떻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야곱은 처음부터 형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서 쫓겨나다시피 자기 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삼촌집, 남의 집도 아니에요. 삼촌, 외삼촌집에 갔는데 거기서 삼촌한테 10번이나 속임을 당해서 거기서 20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채워주셔서 처 자식들을 주시고 또 재산을 또 주셔서 또 무사히 떠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부인이 4명 있었지만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른 부인들은 다 살아있는데 라헬만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데 그 라헬이 출산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라헬의 큰아들이고 요셉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 요셉을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요셉이 죽은 걸로 알고 늘 한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할 말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 내가 이민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 치열한 곳에서 이민자로 내가 살았는데, 살아봐야 알아요. 제가 처음에 2004년도에 미국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몇 년짜리예요. 미국, 그게 무슨 말이냐, 전 무슨 말이냐 했어요. 몇 년짜리, 그래서 무슨 말이었더니 미국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예요. 1년 됐다 가니까 피레미래, 피레미. 아무것도 아니래요. 미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래요. 그리고 이민교회 갔더니 1년밖에 안 된 사람은 아예 쳐주지도 않아요. 왜요? 이민자 생활을 모르니까. 저도 벌써 20년 넘었습니다. 이제는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고생만 했어요. 저도 너무 고생만 했어요. 이민자로 와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 몰랐지요. 목사로서 목회했다고 생각하니까 다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생도 늘 좋았다, 늘 평안했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니까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니지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야곱에게 너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내려가면서 바로왕 앞에서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왕일지라도 그 높은 위치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을 여기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죠. 하나님이 나 애굽 땅으로 올 때에 너 겁내지 말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 당시 큰 민족이 누굽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보다 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했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까 너 꿀리지 마, 위축되지 마. 이 말을 들었으니 바로 왕 앞에서 어떻습니까? 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낸다는 게 뭘까요? 이건 신앙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 나 많이 고생했어. 정말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누가 고생을 더 많이 했는가 이거 싸우신 분도 있어요. 가끔씩 보면은 상대방이 힘들다고 하면 난 더 힘들었어 막 더 세게 가져와. 알고 봤더니 약간 뻥도 치시면서 조미료 치시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상대방이 더 힘들게 살았어, 누가 더 고생했어,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증거를 댈게요. 잠언 17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며.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 여기는 야곱의 마음도 들어간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연단하셨다라고 해요. 담대한 신앙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으로도 안 됩니다. 단순히 힘들게 살았다고 해서 단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련하셔야 돼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건과 사고를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예요. 단순히 나 고생했어가 아니라 그 고생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금도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그 뜨거운 불 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어서 단련을 시키듯이 하나님이 나 고생시켰던 것은 그냥 고생시킨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련시키려고. 왜?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시죠? 목적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5장 3절과 4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도요? 기쁨 중에서도요? 아무 일 없는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면서요? 아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로마서를 받아본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말을 썼던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환난 중에도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즐거워하는 사람. 어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신자로 누가 감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험악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내 마음을 단련하시니까 그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이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지느냐? 환난은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 참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참아야지요. 어려움 당하는데 안 참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참을 수밖에 없어요.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인내는 뭘 만들어요? 연단을 만들어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연단의 시간은 더 길어집니다. 그럼 더 단단해집니다. 그 연단을 받으면 연단이 길어지면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 소망은 무슨 소망입니까? 앞으로 잘될 거야, 무조건 잘될 거야, 5년 뒤에 잘될 거야 아니라,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로 내가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내가 어떤 생활을 살아왔으며,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으며, 지금 연봉이 얼마며,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눈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는데 그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견뎠어가 아니라 인내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단련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단련시키니까 내 안에 어디를 소망하게 돼요? 본향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구나. 내가 여기에서 30년, 50년, 100년을 살고 내가 의리의리한 집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내 인생이 값진 것이 아니구나. 나는 가야 될 곳이 있다. 본향.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하늘과 땅, 그 새로운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담대한 신앙은, 같이 읽어봅니다. 담대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담대한 신앙은 이 땅에서 나그네 신앙을 갖고 험난한 인생길을 걸으면서 마음이 단련될 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 간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 마지막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이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본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